VOA 책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 대표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는 9일 한국 외교부의 최종건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각각 회담하고 오는 11일 강경화 장관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미한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현직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당국자들은 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조지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으로 승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주 선거인단 16명을 확보한 결과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레펀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어제 ABC 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공화당으로서 대선 결과에 실망했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뒤집을 어떤 사기의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의회 임시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본인이 대통령을 대신해 선거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 따라 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스 덩컨 조지아 부주지사도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캠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현실점에 골대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후생부 장관으로 라틴계인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상원의 인준 통과 시 베세라 지명자는 미국의 첫 라틴계 보건후생부 장관이 됩니다. 24년간 민주당 소속으로 로스앤젤레스 하원의원을 지낸 베세라 지명자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오바마 케어 수호자라고 불립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차기 국장에는 감염병 전문가인 로셰 왈런스키 박사가 지명됐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계속 유임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대통령 수석 의학 고문 역할도 맡을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11월 수출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수출은 2,680억 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12%를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11월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11월 무역 수지는 754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수출 증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용품과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100여 개 정당에 1만 4천여 명의 후보 가운데 27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이 30%인 가운데 친 마두로 후보들이 전체 표의 67%를 득표했습니다. 야권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사기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대부분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수개월 전 시작된 사기에 등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행사한 표의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50개 이상의 나라는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후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진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장이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앨런 로드 국방차관이 미사일 방어는 적성국의 공격 역량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VOA가 확보한 3,652쪽 분량의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국과 독일 주 등 미군 규모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법안에 기술된 특정 요건들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전화회견에서 해외주 등 미군 규모는 임무 변화에 따라 어떤 행정 분야에 관계없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인식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모 조정이 적절한지 의회의 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이런 감축에 관해 적절하게 논의했다는 세 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하고 한국이 충돌을 억제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까지 입증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추가 요건은 최종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우려해 2018년부터 매해 국방수권법에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7월 한 화상대담에서 이 조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한국과 한국군의 협력과 더불어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인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Our committee believes that the U.S. presence there, in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service, their armed services, you know, is what has stopped North Korea from starting a war.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호전성 악화를 막는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억지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처음으로 하원이 추진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회계감사원이 북한 생화학무기 대응을 위한 미군의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법안 발효 1년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계획을 법안 발효 1년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간의 협상 끝에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7,405억 달러 규모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 군사력을 대폭 증대하는 취지의 계획인 국방부의 태평양 억지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한 해에만 22억 달러를 투입해 이 지역 미군 태세와 역량을 대폭 현대화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초당적으로 이번 법안의 요약본을 통해 태평양 억지 구상은 중국과 모든 잠재적 적들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미국은 영내 이익 보호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상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영내 동맹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타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이날 한 화상대담에서 동북아 영내 위협과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게 변덕스러워 세계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며 우리의 동맹은 이런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o the northeast, North Korea remains dangerously erratic, leaving the world with little sense of what tomorrow will bring.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붙여져 초당적 지지를 받고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의 법적 방패막으로 국가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 국방수권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며 북한 문제 또한 그 기조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핵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진전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전망했습니다.
The Biden folks are going to have a realistic approach toward North Korea. They recognize that progress will necessarily have to be incremental. But also I do think that Biden is going to
브레넌 전 국장은 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은 결단코 이데올로기주의자가 아니라며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자이고 국제 현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따져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 당선인과도 긴밀하게 일했습니다.
I think Joe Biden recognizes that you can't allow problems such as North Korea to fester and Iran as well. Because the longer it goes on, the more difficult.
브레넌 전 국장은 아울러 바이든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문제가 골마 터지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더 지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팀이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1, 2년 사이에 미국이 강대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그런 회담에 임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 정부에게는 동맹뿐 아니라 적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폐기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북 핵합의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은 평양, 서울 등 여러 나라에 미국이 더 정상적인 행동으로 초강대국에 걸맞는 행동으로 돌아간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face many challenges and threats and risks on day one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its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having to deal with a very, very
한편 브레넌 전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산적한 국내외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당파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손상된 동맹, 협력 관계를 복원하며 중국, 러시아와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북한과 이란 등 확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사이버, 전염병 등 장기적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이 모든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고 적절하게 자원과 관심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 해에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을 지낼 당시 관계부처 합동회의들에 상당히 의존했다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런 절차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전 국장은 아시아 지역이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방대한 무역, 군사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이날 화상 세미나에 참여한 빅터 차 CSIS 한반도 석좌는 아시아 지역에서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동맹 관계 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thing I think is the alliances. That's the priority. And you know, most immediately, like our two key alliances, Korea and Japan and Asia, have both been.
차 석좌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돈 문제로 관계에 장애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들에게 미국이 국내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더 강해졌다는 신호를 보내서 적국들이 오판과 자신감 과잉으로 지나친 행동을 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미트리 CSIS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s very important for us is to signal, to make send the right signal to Pyongyang, not only in terms of punitive ways like sanctioning, but a positive signal too to prevent North Korea from reverting to major.
테리 연구원은 제재와 같이 징벌적인 신호뿐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상원 선거 유세를 위해 방문한 조지아주 발도스타에서의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북한과의 전쟁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관계를 발전시켰다면서 그가 즉 바이든이 북한과 어떻게 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 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 등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첫 번째가 파리 기후협약을 돌려놓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고 미국을 파괴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만약 정당하게 패한 것이었다면 품위 있게 물러났을 테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고 조작하고 도둑질한 것이라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개인적 친분에 의한 대북 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새 행정부는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접근법을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innovative featur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iplomacy on North Korea is to engage at the summit level. This is understandable.
아이논 전 특보는 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하우스와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북한과 정상급 회담에 관여한 것이 혁신적인 특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개인적인 친분에 기댄 협상에 의존했다며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에 기댄 협상에 나서서는 안 되며 최대 압박으로 대변되는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The most obvious one is don't over-rely on personal diplomacy. Another lesson I think is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미국이 현재 처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핵 협상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stimates that you can see in various open sources are around a half a dozen weapons worth of fissile material per year.
일각에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만큼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양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년에 5개에서 6개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대규모 제재 위반을 허용하는 등 잘못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not giving up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t's not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armed state.
아이논 전 특보는 단계적 접근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영구적인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각 단계에서의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혼 전 특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를 공식화하고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잠정 합의 개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잠정 합의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잠정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을 양보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 양보를 얻어낸 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They're trying to make some kind of partial concession to us to get some relief. So to Pyongyang, interim deal.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정 합의가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첫 잠정 합의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핵 동결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현실적인 제안이 될 수 없다며 그보다는 실험 중단 유지가 더 현실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현 한국 서울대 교수 역시 단계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agree that the interim deal or phase deal would be a practical and more realistic. But there is danger as well. By holding
행동 대 행동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해 완화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기영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한일 삼각협력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삼각협력의 목표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려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고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ll reach the conclusion that maybe North Korea is a low priority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데 대해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내일 8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는 9일 한국 외교부의 최정건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회담하고 오는 11일 강경화 장관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6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미한 동맹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현직으로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예고했던 북한이 같은 달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굵직한 정치 행사를 연이어 열어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노린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는데 4월쯤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1월에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내년 초 8차 노동당 대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 대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작업을 벌이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의 즈음에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이 행사들이 미국을 겨냥해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랬지만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내년 초 대미 메시지의 수위 조절에 고민이 커졌을 것이라며 연이어 굵직한 정치 행사들을 예고하면서 미 차기 행정부의 주목을 끌고 조기에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을 미국에 재촉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월까지 뭐 시간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다. 마이웨이로 가는 거니까 이제 북한판 마이웨이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하려면 미국이 빨리 이제 뭔가 메시지를 보여라 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내년 1월 한 달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당대회, 최고인민회의까지 자신들의 새 노선을 구체화하는 일정들을 집중시켜 미국에 대한 조기 승부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더 확고히 하는 법적 조치나 핵 군축 회담 요구를 공식화하는 등의 보다 분명한 노선을 밝히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기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이럴다 이 행사를 다 통해서 자신들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이 그 입장을 따라와라라고 공포를 하고 만약에 안 하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을 끌어가면서 시간표도 많이 당겼어요. 원래는 새 행정부 들어서서 6개월 아니면 내년 1년까지도 북한이 좀 버티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도 최고인민회의 1월 소집은 대미 메시지를 노린 시점 선택으로 보인다며 다만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압박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천명하는 정도의 낮은 수위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자국의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바이든 새 행정부의 유화적인 인상을 심어주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군사 이외에 상당 부분 경제적인 발전 목표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외 메시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온건하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초기부터 지나치게 북한을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선제적인 메시지 효과를 상당히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미 협상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비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한 새 대미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리선권 외무상은 대남통으로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협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1990년대 중반 제네바 협상 당시부터 대미 협상의 주축이었던 이른바 핵상무조 라인들이 전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이 지금으로서는 이 라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최선희 제1부상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런 실무협상팀들에게 힘이 주어지는 구조로 대표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과감하게 점쳐보자면 최선희 부상 제1부상이 외무상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민 실장은 내년이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 차이기 때문에 1월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통치 2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구 개편과 함께 핵심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대북 인도주의와 인권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 보조 기업 매체를 비롯해 그 밖에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애매모호한 용어는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친지와 위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과 북한 밖의 생활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와 자료, 수학이나 경제학 교재,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 뉴스, 역사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담은 USB나 SD카드를 보내고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씨앗과 식료품, 중고 의류와 의약품을 보내기도 한다면서 법안의 금지 대상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명을 또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발송을 공개 비난한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의 단속이 시작됐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하고 이 법안은 남북한 양측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한국 국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방부의 알렌 로드 차관이 미사일 방어는 적성국의 공격 역량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내년 국방예산 삭감 전망 속에 차세대 현 핵전력 현대화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렌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 지속 담당 차관은 미국 국방안보에 있어 핵 억지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적성국의 핵뿐 아니라 재래식 공격까지 대처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uclear deterrent, the nuclear triad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our national defense.
로드 차관은 3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가 사전 녹화 형식으로 진행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의 핵무기 3축 운반 체계는 60년 이상의 노후화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핵 현대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드 차관은 특히 미군이 핵 운반 체계 3축을 운용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전략 폭격기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중력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유연성이 강점이며 잠수함의 경우 핵 전면전 발발 시 생존성이 가장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경우 적성국 위협에 대한 즉각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며 세계의 운반 체계는 서로 상호 연관돼 있고 적성국들에게 각각 다른 난관을 야기하도록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지속해서 핵무기 현대화에 투자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까지 이 같은 노력에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because we have not invested in any of these legs of the triad, we have zero margin in terms of time.
로드 차관은 이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셈법이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방어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적성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량 진화에 따른 대처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Looking a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looking at near peer competition, looking at different theaters, looking at the homeland and saying what do we need offensively, what do we need defensively.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방어 관점뿐 아니라 미국의 공격 역량의 선택지로서도 함께 개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과 전 세계 각각 다른 전구 환경, 미국 본토 방어라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균형성 있게 투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차관은 모든 미군의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현대화를 관장하는 핵무기위원회 NWC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국방 예산 삭감 전망에 대해 중국 등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위한 국방 예산의 실질 증가율은 내년 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초 미국 에너지부는 핵무기 현대화 예산으로 19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경우 20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지난 9월 상원군사위에 출석한 로드 차관은 이 같은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면 당장 차세대 저위력 핵폭탄인 B-61-12와 W-80-4의 내년 첫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평양에 상주하던 국제요원들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다른 국제기구 요원들과 외교관들과 함께 철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초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실시된 이후 평양 주재 외교관과 구호 요원들의 인력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의 나줌 이크발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에 북한에 남아있던 마지막 국제 요원들이 2일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to you that our last international staff from DPRK they left on Wednesday, yesterday.
이크발 대변인은 요원들이 임무를 끝내고 떠났으며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며 하지만 평양의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소는 여전히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적십자회와 북한의 신체 재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조치들을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인 활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joined other international staff from other organizations and embassies who also actually left DPRK.
이크발 대변인은 적십자 소속 국제 요원들이 다른 기구들의 국제 요원들과 대사관의 외교 사절과 함께 북한을 떠났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그라지엘라 레이트 피콜리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3일 VOA에 조선적십자회와의 지원과 협력은 당분간 중국 베이징 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담당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과의 합의에 근거해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직원들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여전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응해 지원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NK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총 40명의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이 2일 평양을 떠났다며 지금은 UN 소속 직원 2명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재 이란 대사, 폴란드 외교관들, 러시아인들, UN과 적십자 관계자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VOA는 UN과 폴란드 정부에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왔습니다. 1월 31일에 국경을 봉쇄했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으며 2월 중순에는 외국인 격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또 외교관들이 관저에서만 활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이 3월 초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하고 인원을 전원 철수했으며 스위스와 프랑스 외교부도 평양 주재 협력사무소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이어 영국이 5월 평양 주재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8월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철수했습니다. 국제 구호 요원들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 단체 코에이드의 카탈리나 젤베거 대표는 이번 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단지 코로나 관련 물품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the lack of funding, strict quarantine measures, inability to import goods, as well as the reduction of international staff.
젤베거 대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 엄격한 방역 조치, 국제 요원 축소 등은 지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오사 샌드버그 북한 국장은 지난 10월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국제 적십자사 소속 3명의 국제 요원들이 평양에 고립돼 있고 1월 이후 현장 모니터를 나가지 못하며 조선 적십자회의 북한 요원들과의 물리적인 접촉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샌드버그 국장은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Generally, there's very little insight in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today. And of course, there's a combined number of factors increasing also the needs of the people as we view it.
샌드버그 국장은 현재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코로나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이 또다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 직전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은 이미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고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국민들의 방역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615명 늘어 누적 38,1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6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검사량이 크게 줄어드는 주말에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현재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7일 0시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580명, 해외 유입이 35명이고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이 422명, 비수도권이 158명입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달 3일부터 닷새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7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입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본부장도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1 부본부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현재 유행은 일시적, 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2.5단계 조치로 수도권의 영업시설 13만 개가 중단되고 46만 개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5종 이외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활동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하고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선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시간에 상관없이 포장, 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른 시도 방문 중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 등 삼중고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북한이 직면한 현안과 딜레마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평양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처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제 지도 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으며
회의에서는 또 올해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중요 결정과 함께 노동당 8차 대회 준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2주간 격으로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최우선 관심사가 코로나와 경제난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yes. With the party Congress and the new plan.
실제로 2020년은 그럭저럭 버텨오던 북한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치명상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취약한 보건체계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보다 방역을 우선시한 겁니다. 그 결과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었던 윌리엄 누콤 씨는 국경 봉쇄가 유엔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s own armed forces.
북중 국경이 열 달 넘게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 여기저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보다 99%나 감소한 겁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 담배와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장마당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올해 초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킬로그램당 4,000원 선이었던 쌀값은 11월 말 5,200원까지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물가가 들썩여 북한 내부 민심이 흉흉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상품 가격 변동,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뭐 그 도적이 이제 그 좀 많이 거의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군부대들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그 민가에 나와서 도적질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북한 당국이 개입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10월 말을 기해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대신 북한 돈인 원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8,000원 선에서 11월에는 6,700원으로 20%가량 떨어졌고 중국 위안화도 1,200원에서 6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인위적인 화폐 개혁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the currency reform from the top to bottom.
북한의 경제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 계획을 내놓으려면 가격 체계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에는 환율의 경우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식 환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도 국정 가격과 장마당 가격이 따로 있는데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국영 경제와 장마당 경제의 이원적 구조는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 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 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가 채 안 됩니다. 따라서 보위부와 당 간부, 검찰, 군인, 세관장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놓으려면 이 같은 가격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s two economies, very different. There's the state or command economy.
북한 수뇌부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실시된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연설을 한 지난달 8일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관영 매체들도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바락 오바마 당선과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때 각각 이틀 만에 미 대선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한국국가정보원의 보고에 참석했던 한국 국회 하태경 의원입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내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도도 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는 선거 결과 확정된 이후에 한 10일 이내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도 북한 내부에 보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바이든의 당선은 북한의 대미 전략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북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대북 제재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맞바꾸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의 이런 구상은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1대1로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바이든은 실무 협상 후 정상이 만나 추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전략을 책임진 김여정 제1부 부장도 당분간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국정부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1월 22일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기 때문에 1월에 당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미 도발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노선, 경제발전 노선 이런 쪽에 주력을 하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내우 외환에 처해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이 심각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겁니다. 북한 수뇌부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하와이주 오하우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은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감행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각 시작된 일본의 공격은 미군 전함 8척을 포함해 함정 20척, 항공기 300여 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400여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8일 미 연방의회는 대일 선전포고를 결의합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 3개월 후인 1942년 2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을 발령해 일본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유보하고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 제한구역을 지정해 미국에 대한 배신 행위나 불순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에 만들어진 수용소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은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몰수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1787년 12월 7일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미국 주 가운데 면적으로는 두 번째로 작은 주인 델라웨어주는 규모는 작지만 첫 번째로 미 연방에 가입해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1787년 미국 13개 주 가운데 가장 처음 미국 연방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1770년대 13개 주 식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 논의를 할 때 델라웨어 대표단은 찬반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델라웨어 대표의 한 명이었던 시저 로드니가 18시간가량 말을 타고 밤새 달려가 독립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발행된 미국 50개 주 동전에는 델라웨어 주 First State 첫 번째 주라는 문구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의 시저 로드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그의 동상은 흑인 노예를 200여 명 소유했던 인종차별주의자로 평가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시저 로드니는 1784년 암에 걸려 55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